노인 한 명이 죽는 건 서재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호주의 어느 학자 니콜라스 에번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해서 한 말입니다. 노인 복지를 다룬 책이냐고요? 아니요. 사라져가는 언어에 대한 가슴 아픈 탐사 보고서입니다. 한 부족의 소년이 타 부족의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소녀는 그때 소녀의 부족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에번스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언어와 사회의 공생관계입니다. 다양한 언어가 동등하게 소통될 때 그 사회는 풍요로운 문화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표준어, 국제어에만 권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언어들을 말살해온 현대사회는 결국 그 언어들의 소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거라고 에반스는 경고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살아온 날들만큼의 수많은 언어를 몸에 새긴 노인들이야말로 소중한 문화재가 아닐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선 들어봤지만 다른 세상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어 부자입니다. 11월 26일 월요일 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한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책 중 하나였죠. 니콜라스 에번스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에 대한 이야기로 월요일에 생방송 운을 떼보았습니다. 가수 혜은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수광 혼자 없어예 이런 제목의 노래로 제주어를 대중적으로 알렸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가수잖아요. 케일리는 감수광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빛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감수광은요. 가십니까? 아, 질문이죠. 라는 뜻이래요.
아 진짜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혼자 없어예. 무슨 뜻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혼자 오세요는 절대 아니고요.
그럼 혼자 없어요?
혼자 없어요? 혼자만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공연 때 제주도 가신 적 있죠?
올 여름에 다녀왔는데 네. 제주어를 실제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 떠오르는 단어는 있긴 해요. 그 말 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특이한 단어였는데 말뼈를 말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다는 오.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네.
그 서울 말씨의 분들이 훨씬 더 제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주도 가서 이제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우리말 아니고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맞아요.
네.
뭐 혼자 없어의 정도는 쉬운 거죠.
아, 그럼 감수광하고.
네.
네.
제주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그 니콜라스 에번스가 제주어를 비롯해서 이 소수민족 어가 향후 10년 사이에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제주어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제주어를 쓰는 70, 80대 노인들이 사라지면 제주어도 사라진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주어의 생존이 좌우된다. 무서운 말이죠.
알고 보니까요.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됐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저도요. 소외받은 언어, 언어의 아웃사이더들을 앞으로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 속의 아웃사이더를 찾아 떠나는 한 달간의 독서기행,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작품,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G. Wells의 투명인간, The Invisible Man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예고했고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비평가, SF 고전의 거장 허버트 조지 웰스의 작품이고요.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이죠. 원작을 접한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초능력처럼 보는 시각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원작에서 주인공은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와 고독에 찬 안티 히어로가 되어버립니다. 아웃사이더 특집 마지막 작품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죠.
프랑켄슈타인의 버금갈 것 같은데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선물 이벤트를 늘 함께해온 열린 책들에서 투명인간 번역서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 방법은 이제 잘 아시죠?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려면 home.ebs.co.kr/english를 기억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영미문학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sh ENGLIT로 실시간 메시지도 보내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첫 곡으로 존 메이어가 부릅니다.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듣고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The stranger came early in February, one wintry day, through a biting wind and a driving snow. The last snowfall of the year, over the down, walking from Bramblehurst Railway Station, and carrying a little black portmanteau in his thickly gloved hand. He was wrapped up from head to foot, and the brim of his soft felt hat hid every inch of his face but the shiny tip of his nose. The snow has piled itself against his shoulders and chest and added a white crest to the burden he carried. He staggered into the coach and horses, more dead than alive, and flung his portmanteau down.
"A fire!"
he cried.
"In the name of human charity, a room and a fire."
He stamped and shook the snow from off himself in the bar and followed Mrs. Hall into her guest parlor to strike his bargain. And with that much introduction, that and a couple of sovereigns flung upon the table, he took up his quarters in the inn. Mrs. Hall lit the fire and left him there while she went to prepare him a meal with her own hands. A guest to stop at Ipling in the wintertime was an unheard-of piece of luck, let alone a guest who was no haggler, and she was resolved to show herself worthy of her good fortune.
그 낯선 산에는 2월 어느 겨울날 아침 일찍 살을 애는 바람과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왔다. 그해 마지막 눈이었다. 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꽁꽁 싸맸고 벨트 모자의 챙은 반짝이는 코끝만 빼고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마차와 말 여인숙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내던지며 외쳤다.
불! 난로불 좀 쬐게 해주시오. 제발 방을 주시오. 난로불도.
여인숙 주인인 홀 부인이 나와 그를 맞았고 객실로 안내했다. 사내는 1파운드 금화 두 니플 탁자 위에 던졌다. 홀 부인은 난로불에 불을 켰다. 그리고 나가서 식사를 준비해 들어온 순간 놀랐다. 손님은 아직도 모자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 손님, 모자와 외투를 벗어주시면 부엌에서 뽀송뽀송하게 말려드릴게요.
괜찮소. 그냥 입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고맙소.
잠시 후 홀 부인은 겨자 단지를 들고 다시 낯선 숙박객의 객실로 들어섰다. 사내는 외투와 모자를 벗고 있었다. 홀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전보다 더 크게 놀랐다.
'A white cloth. It was a serviette he had brought with him, over the lower part of his face, so that his mouth and jaws were completely hidden, and that was the reason of his muffled voice. But it was not that which startled Mrs. Hall. It was the fact that all his forehead above his blue glasses was covered by a white bandage, and that another covered his ears, leaving not a scrap of his face exposed, excepting only his pink, peaked nose. It was bright, pink, and shiny, just as it had been at first. He wore a dark brown velvet jacket with a high black linen-lined collar turned up about his neck. The thick black hair, escaping as it could below and between the cross bandages, projected in curious tails and horns, giving him the strangest appearance conceivable. This muffled and bandaged head was so unlike what she had anticipated that for a moment she was rigid. He did not remove the serviette, but remained holding it, and, as she saw now, with a brown gloved hand and regarding her with his inscrutable blue glasses.
"Leave the hat,"
he said, speaking very distinctly through the white cloth. Her nerves began to recover from the shock they had received. She placed the hat on the chair again by the fire. "I didn't know, sir," she began, "that," and she stopped, embarrassed.
"Thank you."
사내는 푸른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 전체가 하얀 붕대로 덮여 있었다. 귀도 하얀 붕대로 가려져 있었다. 분홍빛 코끝을 빼고는 얼굴에서 노출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마를 가로지른 붕대 아래와 붕대 사이로 숱 많은 검은 머리가 마치 꼬리와 뿔처럼 삐져나와 있어서 더더욱 기괴해 보였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부인이 모자에 손을 대려던 것을 눈치챈 낯선 사내는 퉁명스레 말했다. 그 모자는 내버려 두시오.
전 몰랐어요, 손님이.
홀 부인은 도망치듯 객실을 나왔다.
아무래도 사고를 당했거나 수술을 받은 건가 봐. 하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4시가 되자 날이 어두워졌다. 홀 부인은 다시 그 낯선 사내 객실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시계를 고쳐야 해서 시계 수리공을 들여보내야 했다. 낯선 사내는 매우 불쾌해했지만 하는 수 없었다. 시계 수리공 테리 헨트리가 객실로 들어서서 시계를 고치기 시작했다. 헨리는 기분이 이상했다. 온 얼굴에 붕대를 감싼 사내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The stranger stood there, perfectly silent and still. So still, it got on Henfrey's nerves. He felt alone in the room and looked up. And there, gray and dim, was the bandaged head and huge blue lenses staring fixedly, with a mist of green spots drifting in front of them. It was so uncanny to Henfrey that for a minute they remained staring blankly at one another. Then Henfrey looked down again. Very uncomfortable position. One would like to say something. Should he remark that the weather was very cold for the time of year? He looked up as if to take aim with that introductory shot.
The weather, he began.
Why don't you finish and go?
Said the rigid figure, evidently in a state of painfully suppressed rage.
All you've got to do is to fix the hour hand on its axle. You're simply humbugging.
Certainly, sir. 1 minute more. I overlooked.
And Mr. Henfrey finished and went. But he went feeling excessively annoyed.
Damn it,
said Mr. Henfrey to himself, trudging down the village through the thawing snow.
The man must do a clock at time, surely.
And again,
can't a man look at you? Ugly!
And yet again,
seemingly not. If the police was wanting you, you couldn't be more wropped and bandaged.
At Gleason's corner, he saw Hall, who had recently married the stranger's hostess at the coach and horses, and who now drove the Ipping conveyance, when occasional people required it, to Sitter Bridge Junction, coming towards him on his return from that place. Hall had evidently been stopping a bit at Sitter Bridge, to judge by his driving.
How do, Teddy?
He said, passing.
You got a rum on up home,
said Teddy. Hall very sociably pulled up.
Oh, what's that?
Natson 산에는 입을 담은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신경에 거슬릴 정도였다. 잿빛이 감도는 어두운 방 안에서 붕대를 감은 머리와 헨프리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푸른색 렌즈가 보였다. 렌즈 앞에는 초록빛 점들이 안개처럼 떠다녔다. 그 섬뜩한 모습에 헨프리는 한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만 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내리깔았다.
정말 거북해서 못 살겠네.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 말이야. 내 쪽에서 한마디 해야 되나?
날씨가 좀...
빨리 끝내고 얼른 가지 그래요. 시계바늘을 구동축에 고정시키면 끝날 일을 가지고 무슨 큰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군.
알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냥 대충 훑어본 거예요.
시계 수리공 테디 헨프리는 허둥지둥 객실을 나섰다. 눈길을 밟으면서 혼자서 투덜댔다.
더러워 못 해먹겠네. 살다 보면 시계는 한 번쯤 손에 봐야 한다고. 알아? 젠장을. 아니 그리고 얼굴 좀 보면 안 돼? 그렇게 보기 흉해?
그렇게 길을 가던 헨프리는 길 모퉁이에서 홀 부인의 남편을 만났다. 홀이 헨프리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예, 헨프리. 잘 있었나?
이봐, 자네 집에 요상한 손님이 들었어.
그게 뭔 소리야?
요상하게 생겨먹은 사람이 자네 여인숙에 묵고 있다고.
헨프리의 말을 들은 홀은 불안해졌다.
'I suppose I must see about this.'
Teddy trudged on his way with his mind considerably relieved. Instead of seeing about it, however, Hall on his return was severely rated by his wife on the length of time he had spent in Sitterbridge, and his mild inquiries were answered snappishly and in a manner not to the point. But the seed of suspicion Teddy had sown germinated in the mind of Mr. Hall, in spite of these discouragements.
You women don't know everything,
said Mr. Hall, resolved to ascertain more about the personality of his guest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And after the stranger had gone to bed, which he did about 9:30, Mr. Hall went very aggressively into the parlor and looked very hard at his wife's furniture, just to show that the stranger wasn't master there, and scrutinized closely and a little contemptuously a sheet of mathematical computations the stranger had left. When retiring for the night, he instructed Mrs. Hall to look very closely at the stranger's luggage when it came next day.
You mind your own business, Hall, said Mrs. Hall, and I'll mind mine.
She was all the more inclined to snap at Hall, because the stranger was undoubtedly an unusually strange sort of stranger, and she was by no means assured about him in her own mi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she woke up dreaming of huge white heads like turnips that came trailing after her, at the end of interminable necks, and with vast black eyes. But being a sensible woman, she subdued her terrors and turned over, and went to sleep again.
홀은 서둘러 부인이 운영하는 여인숙으로 갔다. 하지만 가자마자 부인에게 혼이 났다.
아니, 이렇게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 미안해요. 그런데 오다가 햄프리 만났는데 이상한 손님이 묵었다고 해서.
아,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런 비숙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아요.
당신네 여자들은 뭘 잘 몰라.
그때 홀은 낯선 사내가 남기고 갔다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수학 공식이 잔뜩 써 있었다.
내일 역에서 그 손님 짐이 온다면서. 오면 짐을 잘 살펴봐요.
에이,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요.
홀 부인은 남편을 타박했지만 사실 속으론 남편보다 더 큰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홀 부인은 악몽에 시달렸다. 순무처럼 하얗고 거대한 머리통들이 부인을 졸졸 따라다녔다. 그 머리통들은 한없이 긴 목에 달려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큰 눈알이 달려 있었다. 낯선 사내가 아이핑 마을에 도착한 것은 2월 9일이었다. 이튿날 역에서 사내 짐이 도착했다. 책을 가득 넣은 큰 상자 하나, 여러 개의 나무 상자와 종이 상자들은 혼자서 가지고 다니기엔 터무니없이 많았다. 홀은 그중 밀집에 싼 유리병을 발견했다. 실험 도구처럼 보였다. 낯선 사내는 상자를 객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홀 말고도 이웃 페런사이드와 그의 개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다. 붕대를 칭칭 감은 사내의 얼굴을 보고 흥분한 개가 달려들어 사내에 다리를 물었다.
우업! cried Hall, jumping back, for he was no hero with dogs, and Fahrenheit howled,
Lie down!
and snatched his whip. They saw the dog's teeth had slipped the hand, heard a kick, saw the dogs execute a flanking jump and get home on the stranger's leg, and heard the rip of his trousering. Then the finer end of Fahrenheit's whip reached his property, and the dog, yelping with dismay, retreated under the wheels of the wagon. It was all the business of a swift half-minute. No one spoke. Everyone shouted. The stranger glanced swiftly at his torn glove and at his leg, made as if he would stoop to the ladder, then turned and rushed swiftly up the steps into the inn. They heard him go headlong across the passage and up the uncarpeted stairs to his bedroom.
"You brute, to you,"
said Fahrenheit, climbing off the wagon with his whip in his hand, while the dog watched him through the wheel.
"Come here," said Fahrenheit. "You'd better."
Hall had stood gaping.
"He was bit," said Hall. "I'd better go and see to an..."
And he trotted after the stranger. He met Mrs. Hall in the passage.
"Carry his dog," he said. "Bitten."
He went upstairs, and the stranger's door being ajar, he pushed it open and was entering without any ceremony, being of a naturally sympathetic turn of mind. The blind was down, and the room dim. He caught a glimpse of a most singular thing, what seemed a handless arm waving towards him, and a face of three huge indeterminate spots on white, very like the face of a pale pansy. Then he was struck violently in the chest, hurled back, and the door slammed in his face and locked. It was so rapid that it gave him no time to observe.
Fahrenheit가 채찍을 휘둘렀다. 개는 깨갱거리며 수레바퀴 밑으로 후퇴했다. 다들 소리를 질러댔다. 낯선 사내는 찢어진 장갑과 다리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곧바로 여인숙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귀에 낯선 사내가 자기 침실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홀이 입을 열었다.
손님이 개에 물렸어. 내가 가서 봐야겠어.
낯선 사내의 침실 문은 열려 있었다. 홀은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방은 어두웠다. 홀을 기다리고 있는 건 기괴한 광경이었다. 손이 없는 팔이 그를 향해 흔들거리고 있었다. 하얀 바탕에 흐릿하게 찍혀있는 검은 점 세 개. 그것은 얼굴과 눈이었다. 그때였다. 홀은 세차게 얻어맞고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의 코앞에서 문이 쾅하고 닫히더니 빗장이 걸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홀 부인이 저녁 식사를 들고 낯선 사내의 방을 찾았다.
'I wish you wouldn't come in without knocking,'
he said, in the tone of abnormal exasperation that seemed so characteristic of him.
'I knocked, but seemingly—'
'Perhaps you did, but in my investigations, my really very urgent and necessary investigations, the slightest disturbance, the jar of a door, I must ask you—'
'Certainly, sir. You can turn the lock if you're like that, you know, any time.'
'A very good idea,'
said the stranger.
'The straw, sir, if I might make so bold as to remark—'
'Don't. If the straw makes trouble, put it down in the bill.'
And he mumbled at her words suspiciously like curses. He was so odd standing there, so aggressive and explosive, bottle in one hand and test tube in the other, that Mrs. Hall was quite alarmed. But she was a resolute woman.
'In which case, I should like to know, sir, what you consider—'
'A shilling. Put down a shilling. Surely a shilling's enough.'
'So be it,' said Mrs. Hall, taking up the tablecloth and beginning to spread it over the table. 'If you're satisfied, of course.'
He turned and sat down, with his coat collar toward her. All the afternoon he worked with the door locked, and as Mrs. Hall testifies, for the most part in silence. But once there was a concussion and a sound of bottles ringing together as though the table had been hit, and the smash of a bottle flung violently down, and then a rapid pacing athwart the room, fearing
something was the matter.
She went to the door and listened, not caring to knock.
'I can't go on,'
he was raving.
'I can't go on. 300,000, 400,000, the huge multitude, cheated, all my life it may take me. Patience, patience indeed. Fool, fool.
Knock도 안 하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방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알았어요, 손님. 정 그러시면 문에 자물쇠를 채우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밀집은 방이 지저분해져서요.
아무 말 마시오. 밀집이 문제가 되면 계산서에 전구하면 될 거 아니오.
한 손엔 유리병을 들고 다른 손엔 시험관을 들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는 기괴해 보였다. 홀 부인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워낙에 단호한 성격이었다.
청소비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생각하시나요?
1실링. 그거면 되겠어.
좋아요, 손님이 괜찮다면.
그런 후 오후 내내 낯선 사내는 문을 잠근 채 연구에 몰두했다. 딱 한 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다. 그것은 유리병을 내던져 마구 박살이 나는 소리였다. 이윽고 낯선 사내가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난 못해. 30만, 40만. 엄청나게 많은 수야. 속았어.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 참아야 돼. 참으라고. 바보. 거짓말쟁이.
그날 밤 아이핑 마을의 작은 맥주집에서 시계수리공 헨프리와 페렌사이드가 만났다. 그들의 화제는 단연 낯선 사내였다.
'I'll tell you something,' said Fahrenheit mysteriously. It was late in the afternoon, and they were in the little beer shop of Iping Hangar.
"'Well,'
said Teddy Henfrey. "'This chap you're speaking of, what my dog bit, well, he's black. Leastways his legs are. I see through the tear of his trousers and the tear of his glove. You'd have expected a sort of pinky to show, wouldn't you?' Well, there wasn't none, just blackness. I tell you, he's as black as my hat.
My sakes,
said Henfrey.
It's a rummy case altogether. Why, his nose is as pink as paint.
That's true, said Fahrenheit. I knows that. And I tell ye what I'm thinking. That mon's a piebald, Teddy. Black here and white there in patches, and he's ashamed of it. He's a kind of half-breed, and the colors come off patch instead of mixing. I've heard of such things before, and it's the common way with horses, as anyone can see.
"내가 놀라운 사실 말해줄까?"
페렌사이드가 말했다.
뭔데?
헨프리가 물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친구 말이야. 걔한테 물린 그 사내. 그 사내. 깜둥이가 틀림없어. 그 찢어진 틈새로 연분홍색 살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 전만에 연분홍색은 없었어. 검은색만 보였어. 검은색 피부라고.
밥수사, 정말 이상한 일이네. 그 사람 코는 연분홍색인데 말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흑백의 얼룩 피부라서 그래. 여긴 검은색, 저긴 흰색. 그런 거지. 그래서 감추고 있는 거야. 창피하니까.
혼혈은 혼혈인데 피부색이 섞이지 않고 따로 노는 거라니까.
왜 그 흑백 얼룩 말이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Today's bookmark.
Herbert George Wells는 1866년 9월 21일 영국 켄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와 생계 전선을 오가야 했지만 대학에서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교사직을 얻었지만 폐출혈로 인해 요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1895년에 첫 소설집 기이한 방문이 이듬해 훔쳐간 바실루스를 발표했는데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뛰어난 환상 문학 작가로 명성을 얻었죠. 작가로서 그의 최절정기는 1896년에서 1901년까지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환상과학소설이라고 부르는 모로 박사의 섬, 투명인간, 우주전쟁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말년에는 사회정치적인 에세이를 주로 발표한 웰스는 1946년 8월 13일 80의 나이로 런던의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투명해지는 능력을 한껏 즐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두 분께서 할로맨, 영화 할로맨을 언급하셨네요. 이승현님께서 영화 할로맨이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걸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저희가 틀어드린 동영상, 할로맨의 그 세그멘트였죠? 맞는 것 같아요. 송평수님께서도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던 투명인간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인 것 같아요. 문학 속 투명인간은 아이고 이다지도 심오하네요. 마치 폴 버허벤 감독의 할로맨처럼 비극의 느낌이.
그렇죠. 그런 비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히로가 아닌 지금 약간 완전 반대인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 아, 참여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바로 저희가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열린 책들에서 H.G. 웰스의 투명인간을, 북스피어에서 존 D. 맥도날드의 소설 푸른 작별을, CNN 뮤직에서 미국 가수 켈리 스위트의 새 앨범 Ashes of My Paradise를, 아로마 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12월 5일 수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들으신 음악 소개합니다. Frank Zappa의 Who Needs the Peace Corps. 그 전에는 Modest Mouse의 Invisible. 오늘의 테마 음악으로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 음악은 트위터로 리타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Clay Aiken의 Invisible. 틀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 Good night. I wish I could be